주부 광고에 나온 대로 2주 동안에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가 없어요. 돌아온 적이 없고, 그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미얀마라 선교를 가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건 가능한데,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귀하게 또 우리 귀한 아들 또 오늘 와서 새로, 저희들 예배 끝나고 기도 또 안수 기도 해줄 테니까요. 같이 그렇게 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낳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엄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애기 가정이 내 가정인데 빨리 교회가 부흥의 건물이 피아노 건물이 빨리 옆에 나가시길 바라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참 아니면 우리 차길 건너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하여튼 하나님 뭐 인도하시겠죠. 네. 요즘은 너무나 가짜가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AI가 더 똑똑해지면 오히려 가짜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AI가 발달이 돼서 가짜가 진짜처럼 나타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라는 건 사실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상해져서 이제 투기판이 되어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건데 원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짜를 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조형제 다닌 회사가 그 아시죠? QR코드를 해서 그 짝퉁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이렇게 가짜를 식별하는 바코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휘둘리지가 않는데 그리고 행동할 텐데 가짜가 판을 치니까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저리 휩싸이고 이리 휩싸이고 그렇게 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에 보시면 책 한번 보시겠어요? 휘둘리지 않는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책은 뭐냐면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는 이제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데 4대 비극을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4대 비극에 대해서 나오는 등장 인물에 대해서 이 휘둘리지 않는 힘이라는 작가가 그 나오는 인물들을 구도를 분석을 한 거예요. MBTI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햄릿에 나오는 햄릿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목표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한 사람. 리어왕의 리어는 후회형으로서 자신이 한계에 놓여야만 비로소 그때서 자기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막베스의 막베스는 외향으로 영목꾼이고 살인자이면서 또 내면으로서는 자기가 막 저지르는 그 죄악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순간 행동으로는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인간, 이중적인 인간을 나타내고요. 오셀로의 오셀로는 성실하고 고귀한,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잘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건 바로 질투와 의심이란 그 병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해서 결국은 죄도 없는 여인, 그 아내를 죽이는 나약한 인간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네 개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왜 이렇게 휘둘릴까? 그런데 이것이 다만 답은 소설 속의 그 주인공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도 보니까 악당들에게 속아서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 안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최근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법원에 침투해갖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50% 이상 애들이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청년들 중에는 교회 다닌 청년들도 꽤 된대요. 그래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친구는 이 파주 있는 한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략은 어딘지 알아요. 우리 엄지쌤이 저번에 얘기해서 무슨 기독교 대안학교 뭐 얘기하는데 거기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법원 가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정광호 씨 다니는 그 교회 청년들을 여럿이 이번에 가담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전도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포함해서 그 교회 목사님 말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특별히 만나서 정치 이야기 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서로 지지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막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본이 되어서 그냥 아 그렇군요 이해해주고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최대한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은 이 현재의 이 사회적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휘둘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왜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까? 안간힘을 다 쓴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셔서 아실 텐데 엔비디아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AI에 그 들어가는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 됐어요. 얼마나 이게 많이 팔렸던지 네, 1위 기업이 됐어요.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이 젠슨 황이라는 사장이에요.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대만계 미국인. 근데 이 사람이 직원들을 판별하는 그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이제 대표실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직원들 일하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그냥 급습? 하여튼 갑자기 내가 간대요. 가다가 가서 누구를 딱 집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문제 누가 프로젝트 이거 누가 있냐? 그럼 일어나봐라. 그래서 딱 일어나면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은 당황할 거 아닙니까? 대표가 갑자기 와갖고 일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직원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 핑계를 대거나 둘러대면 엄청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신의 그거를 좀 어떻게든 뭐 극복하겠다고 누구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를 딱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이렇게 구석으로 모느냐? 젠슨 황이 생각해 볼 때는 기계를 조작하는 거는 사람이고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류가 나면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도 오류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서 그 오류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금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프로젝트가 제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이 담당하는데 그 사람이 오류를 일으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만 잘못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잘못되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이제 휘둘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 속담 말 있잖아요. 뭐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그러니까 젠슨왕은 바로 그거를 잡아야지 프로젝트와 회사를 성공시킨 게 중요하더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죠? 그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기도. 여기에서 이제 제9시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돼요. 이스라엘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시차가 6시간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시차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9시니까 우리는 오후 3시라고 보면 돼요. 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은 총 3번을 기도해요. 9시, 12시, 3시. 그렇게 총 3번을 기도하는데 근데 그곳에서 지나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어떤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 있었냐면 미문이라는 성전에 있었어요. 미문, 미문. 미문은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여인들의 뜰. 우리 작년에 한번 배웠어요. 새로 성전 올 때.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방인과 여인들이 뜰로 들어가는 그 바로 입구예요. 근데 이 미물이라는 성전이 있는데 이 미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뭐 보시면 이게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다른 문에 비해서는 엄청 아름답대요. 그리고 뭐 황금도 되어 있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미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11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이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있던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상류층, 특별히 그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고요. 허연심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11개의 문 중에서 이 미문이라는 곳으로 잘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황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을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요,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황금함에 앉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지 예수님 앞에서 황금을 막 큰 돈을 막 넣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비록 두 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3,000원 돼요. 한 렙돈은 한 1,500원 되거든요. 3,000원 정도 넣은 그 황금한 가부를 가장 많은 황금을 넣었다, 가장 귀한 황금을 넣었다, 앞에 많은 부자들이 돈 넣은 것보다 이 여인이 정말 귀하게 황금을 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허영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오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구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보다는 이 민문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11개 문 중에서도 이 민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장 6절. 자, 첫 대답이 이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지금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은과 금부터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은과 금으로. 안지뱅이가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은과 금인 거를 정확히 아니까 은과 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이문이라는 것. 성전에는 11개의 문인들이 있어요. 그 문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문에 앉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나머지 10개 문 한번 제가 정리해서 봤어요. 자,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양문, 어문, 옛문, 문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골짜기 문, 본문, 샘문, 수문, 비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렇게 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가는데, 어문은 물고기, 호수 물고기, 그 다음에 옛문은 옛날 오래된 거, 골짜기는 흰눈 골짜기라는 거, 본문은 뭐야? 쓰레기 옴을 버리는 등. 그 다음에 샘문은 당연히 물, 샘물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수문은 뭐예요? 생수를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흐르는 문. 마문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말들이 사용하고 통로하는 문.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동문. 자, 동문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가 시작.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사용할 것으로 믿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마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믿고 있었어요. 그게 에스겔서 44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에스겔에게 나는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동문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장차올 왕은 이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한밑간문은 군대들이 오가는 곳. 결국 우리는 안진뱅이처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 중에서 이 앞에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미문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자들도 여기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양한 문들 중에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상식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미문보다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양문이 됐던 동문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38년 동안 고생했던 어떤 병자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네,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사돈 여덟 해 된 병자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내려가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치료법을 찾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가 어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갑자기 어느 날 내려와서 못을 탁 만지면 그때 빨리 잽싸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이 낫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못 근처에서 이렇게 38년 동안 죽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네요. 예수님한테 데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말을 안 하고. 아까 그 앉은뱅이는 어떻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앉은뱅이는 오랜 시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제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낫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10절에서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앉았던 앉은뱅이였던 거를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이 사람을 봐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앉은뱅이는요, 예수님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미문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에스겔에서 동문이요. 동문. 에스겔 44장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미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동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동문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 앉은뱅이가 왔다면 미문이 아니라 지금 동문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앉은뱅이가 에스겔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깨끗함을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떠나갔으니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까에 나세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또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리고에서 나오는 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동문.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맞두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했던,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 누구? 나사렛 예수란 말 소리를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지를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앉은뱅이도 알았었겠죠.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모든 걸 만사 챙기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늘. 왜 쫓아다녔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도 있지만 자신들의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그렇게 수년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앉은뱅이처럼 은과 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해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은과 금으로 가득 찬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 은과 금이 주겠나요?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시온이가 와갖고 예를 들자면 우리 시온이가 엄청 부자였다고 합자고요. 네, 지금 부자였다고요. 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돈이 많으니까 자대 배치를 자기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써서? 네. 전반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폭염병 된다고 했고 또 정말 엄청 힘든 특기 받아서 어떻게 해나 했지만 결국은 일단은 안전한 곳에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배치가 됐으니까 감사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주에 우리 유디트 막 사진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이 추운 날씨에 경계 근무하고 막 동상 걸릴수록 추운데 고생하는 우리 아들들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낙하산으로 좋은 곳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윤이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 특기는 제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특기를 받았대요. 하나님 이 지역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지역으로 지금 군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동의 해결해주지 못한다고요. 은과 금이 해결해주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들에게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세뇌시켜준단 말이에요. 직장도 가정도 심지어 지난주에 살폈던 교회의 기초도 사도의 가르침,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야 하나 그게 교회로서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목사들이 성도들을 동원해서 잘못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 팽덤으로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 돈에 휘둘리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 왜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46,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더하게 하신대요. 근데 누가요? 누가요? 누라고 써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주께서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핀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부흥.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서 성장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들도 많이 없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도 힘드시고. 근데 배가로 부흥했잖아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휘둘리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처럼 청와대를 기도하는 처소로 바꿨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도사들 관절을 부르고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 국회의원 그리스도인이 국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지하에 가면 기도처서가 있다니까요. 서로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보다 국회의원들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다니엘처럼 문을 활짝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옆에 세 번 기도하는 그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루 세 번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안수집사, 장로, 권사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카톨릭 신자까지 합치면 기독교 신자이 3분의 2가 국회의원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제대로 못하냐고요. 권력과 돈에 휘둘리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의 중심에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 미얀마 선교를 가요.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막 이번 주 계속 아프고 또 모임 잘 못하고 또 이제 온유 또 이제 장례가 나고 또 에녹이는 갑자기 학교 때문에 못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해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막 금식기도 하고 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해방을 하는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중에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금이 아니에요. 은과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스스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러 달락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사건은 바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휘둘려서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돈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바드미오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놀라다가 두 번 나와요. 놀라다. 앞에 놀라다는 정말 깜짝 놀랐다. 그 말이 깜짝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놀라다란 히브리 원문상 보면 그냥 놀라다의 뜻이 아니고요. 무아지경, 황홀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황홀한 상태. 그리고 여기며라는 단어가 뭐냐면 점점점점 채워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 놀란 것이 점점점점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놀람을 그 극치를 뛰어넘어서 그냥 황홀한 상태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상황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잘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게 이렇게 되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 차고 넘쳐서 잠깐 놀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황홀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충만한 상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나타나서 바뀐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박국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 가게 될 미얀마 선교 역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돈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화나는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잡으셔서 십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